제6장 하나님의 회복 역사 1 동역자 집회 4 시간 1948년 4월 12일 오전 6시 30분 장소 상해 합동로 회복의 시작 마르틴 루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하나님은 땅 위에서 분명한 회복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마르틴 루터 혼자서만 회복을 시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시작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며 다만 그는 그 시대의 회복을 대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시의 진리는 이미 유전으로 변해버렸고 사도 직분은 교황직위로 변해버렸으며 교회 합일은 교회 대동으로 변해버렸고 영적 권위는 정치 권위로 변해버렸으며 교회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은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했으며 그 결과 천주교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모든 시민은 자동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영아 세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기를 자원하는 무리였으며 가난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상통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후로 가난하기를 자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교회는 반대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날적부터 가난한 사람이요 다른 한 종류는 가난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게 되었고 부유한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재물은 풍부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했으며 안의 영적인 내용은 갈수록 빈약해졌습니다. 가난하기를 자원하는 것의 회복 클레멘트로부터 시작하여 진리는 점점 더 불투명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분석하고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생명이 결여되었고 은혜나 의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에 와서도 진리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계속 타락하였으며 천주교 안에서 반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프란시스가 그 중 한 명으로 그는 교회의 외형적인 부요함에 대해 불만을 느꼈습니다. 원래 그는 부자였거나 혹은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내에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러 갔으며 몸소 가난하기를 자원하는 생활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없으며 한두 줄은 참고 읽을 수 있지만 셋째 줄에 이르면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쓴 것은 우리가 읽기 어렵지만 가난하기를 자원한 그의 실행은 옳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거두는 것은 죄가 아니나 많이 거둔 사람이 무엇을 남기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투자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교회 가운데 가난한 형제들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형제자매를 결핍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형제가 주기만 한다면 가난한 형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원칙은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준다면 교회 안에는 땅치 않은 부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형상입니다. 유효한 돈을 다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요구할 뿐 목숨을 요구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충대충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충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 후 모라비아에서 하나님은 친첸도르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본래 귀족이었으며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주님을 위하여 타계하고 성도를 접대했는데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모라비아의 단체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외국으로 파송한 사람의 수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많았으며 그 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에 에바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가난하기를 자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지난 세기에 일으켜진 형제들은 진리에 있어서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 자신의 일을 많이 말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중 몇십 명의 인도하는 형제들 또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금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길을 얻지 못하십니다. 교회의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의 원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원칙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계산을 따라 하며 그 결과 주님은 길을 잃게 되십니다. 종교개혁 시기의 결함. 단지 믿음만을 회복했고 칭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닫지 못함. 루터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봅니다. 루터가 회복한 것은 이신칭의가 아니었으며 그는 단지 믿음만을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치 못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자신을 학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에서 그는 예배당 앞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 목적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에 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교회를 가져옴. 비록 루터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힘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그것이 교회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의 힘은 교회를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게 손실을 빚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교회가 선출되었는데 국교회에서는 정치와 믿는 이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운영합니다. 정치는 독일을 산출하고 믿는 이는 교리를 산출하는 이것이 바로 국교회입니다. 독일에서 루터교는 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을 받아들인 이유는 당시 로마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개정이지 교회의 개정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로마 천주교에서 독일교회로 변했으며 또한 영국에서는 영국교회로 변했습니다. 모든 영국인은 영국교회의 일원이 되며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단지 이 사람이 영국 국적을 가졌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영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영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는 영국교회의 일원입니다. 이 때문에 유아세례라는 전통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교회의 산출. 이러한 국교회의 일어남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국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유단체들이 산출되었습니다. 개혁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2000여 개의 독립교회들이 산출되었고 스위스에만도 2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천주교는 개신교를 핍박했고 개신교는 그런 작은 독립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교회들의 형성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국회는 심지어 법력을 통해 일률적으로 전국의 교회를 통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불타협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충성스럽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국교회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그들에게 본래 일하던 장소로부터 5마일 범위 내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모든 정규 공무원은 다 그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법령을 위배하는 자는 유죄로 정해졌습니다. 믿는 이들의 평등과 침례의 진리의 회복. 이후에 매너파가 생겼는데 그들은 계급에 옳지 않음을 본 첫 무리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들은 형제라는 칭호로 회복했으며 그들 가운데서 얼마는 소련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외에도 침례파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유아세례의 그릇됨을 보았으며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재침례파라고 불렸는데 당초에 극심한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이상의 것들은 외면적인 회복입니다. 속생명의 회복. 이후에 또한 속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의 회복에 대해서는 귀용 부인과 페넬롱 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신비주의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자신을 거스르며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손안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시대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건파라 불리는 자들과 정적주의자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의 일으켜짐. 이후에 청교도가 일어났으며 그중 네덜란드와 영국 출신 형제들이 각각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이들 이민가는 청교도들이 탔던 배의 이름입니다. 형제회의 회복. 교회의 하늘에 속한 부르심. 지난 세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회복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회복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든 땅에 속한 축복을 바라서는 안 되며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또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늘 길을 걸어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소망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과 식견이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망하는 것은 하늘이지 세상을 계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의 위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것은 아주 강한 회복이었습니다. 교회의 합일. 그 다음으로 회복한 것은 교회의 합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보았으므로 오늘날 교회가 황폐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비와 그랜트 같은 성경 해석가들은 모두 오늘날 교회가 황폐한 상태에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으켜짐. 믿음으로 거룩해 됨의 회복. 이상은 모두 형제회 가운데서 일으켜진 회복입니다. 형제회 외에 요한 웨슬리가 일으켜졌는데 그는 성결의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사람은 단지 믿음으로 이롭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거룩해 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비록 그가 성경을 잘못 인용했지만 교리는 옳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요한일서 1장 7절을 인용하여 거룩함의 증거를 삼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의 가르침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인용했을지라도 사람이 옳으면 교리는 옳은 것이며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옳게 인용했어도 사람이 틀렸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옳고 성경을 잘못 인용할지언정 성경만 바르게 인용하고 사람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거룩해 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함으로써 거룩해 되는 것의 회복. 그 후에 로버트 피어스 스미스가 있었는데 그는 도자기 상인으로서 믿는 이의 기쁨의 비결이라는 책을 쓴 한나 스미스의 남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거룩해 되는 도리에 관하여 그렇게 분명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거룩해 될 뿐 아니라 더욱이 헌신을 통해 거룩해 된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거룩해 됨은 단지 믿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헌신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케스윅 총회와 기타의 사람들. 이 외에 영국에는 에본 허킨스가 있었고 프랑스에는 테오도르 모노가 있었으며 미국에는 스미스가 있었는데 이들이 소위 말하는 케스윅 운동을 형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사람 앤드루 머리가 일으켜졌습니다. 이상의 형제들의 일으켜짐은 회복의 대국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은 아직 충분치 않았으며 여전히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프란시스 헤이버갈의 찬송시가 있으며 그 밖에 몇몇 사람들의 공헌도 있습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회복. 지난 세기에 하나님은 이상의 형제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헌신과 헌신의 중요성에 대한 빛비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충분히 깊지 않았습니다. 헌신은 다만 일종의 교환, 곧 우리의 소유와 어떠함을 들여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비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육체에 속한 사람을 벗고 처리하는데 기초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단지 범죄한 사람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 자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사람을 구원하여 죄사함 받고 멸망을 면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전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은 육체의 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또한 육체의 사람을 제거합니다. 하늘에 오르는 자는 한 새 사람이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복이나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든 영적인 국가는 반드시 이 원칙 위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귀용 부인이 배운 것과 같은 영적인 공과일지라도 다비 형제가 말한 원칙에 근거하여 추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자신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께 시집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불법적이고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었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원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이 사람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산 사람만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가운데서 죽은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옛사람을 제거해버렸는데 이것이 다비가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 진리의 회복. 후에 펜 루이스 여사는 십자가의 진리를 널리 전했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옛사람을 처리하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인식은 종전보다 더욱 진보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펜 루이스 여사보다 이에 대해 더 분명한 예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의 회복. 펜 루이스 여사 후에 스팍스 형제가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부활을 전해왔지만 도대체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펜 루이스 본인도 부활에 관하여 두 권의 책을 썼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분명치 않았습니다. 1926년에 와서 스팍스 형제가 이기는 자라는 잡지에 부활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야 세상은 처음으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스은 교사와 나는 스팍스의 저술을 보고서 이 일을 주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했지만 부활 그 자체는 말해내지 못했습니다. 스팍스가 부활을 말했을 때 빛이 왔습니다. 그가 부활을 논했을 때 부활 자체가 제기되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생명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 사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죽을 것은 죽이고 죽을 수 없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나온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삼킬 수 없는 그것입니다. 왕국의 실제의 회복. 웨일즈 대부흥. 우리는 이제 왕국이라는 주제로 계속 나아갑니다. 왕국은 하나의 일반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단지 왕국이라는 용어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문제는 왕국이 실현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왕국을 보았습니까? 나는 웨일즈 대부흥회 때 왕국이 실제적인 것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에번 로버츠는 웨일즈의 대부흥을 가져왔는데 이 부흥은 교회가 역사 이래 보지 못했던 것이며 이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은 없었습니다. 이 부흥은 깊고 넓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버츠 자신은 광부였고 많은 학문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그는 단지 20여 세의 젊은이였고 전도할 줄도 몰랐으나 그의 영은 강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펜 루이스 여사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이외에 윌리엄즈도 일찍이 그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사람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으며 그를 만나기만 하면 거꾸로 졌습니다. 그는 구변이 없어서 웨일즈 부흥 시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았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엿듣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웨일즈 부흥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웨일즈 부흥은 1901년에서 1910년 사이에 있었던 반면 1900년은 중국에서 의아단의 난이 일어난 시기로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으며 난이 평정된 후 1901년에서 1902년 사이에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고 이 기도의 응답이 모두 한 사람 위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로버츠는 1903년부터 1904년까지 병으로 인해 계속 집에 갇혀 있었으며 그것은 1909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병 중에서 일어났을 때 그가 강론한 것을 기재한 이기든 자라는 잡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집회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뭔가가 나왔고 사람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왕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얻는 것임. 지난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조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왕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땅을 얻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왕국이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왕국은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왕국은 영적 전쟁의 문제임. 왕국을 갖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얻고자 한다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때문에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메시지는 펜 루이스 여사에게서 회복되었는데 그녀는 병 중에서 영적 전쟁을 체험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함으로 속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로버츠와 함께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를 해방했습니다. 이 빛은 2000년 이래 본 사람이 없었는데 펜 루이스 여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이 빛은 이미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만 앞선 사람들이 그 체험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회복.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메시지. 1930년 즈음에 스팍스 형제는 더 나아가 몸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의 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방명의 메시지를 5,600페이지 이상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방한 것은 말에 불과했으며 그 실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의 생명. 주님의 교회는 한 몸인데 이는 교회가 오직 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몸이 한 생명으로부터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곧 주님의 생명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몸이 한 생명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절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독적인 개체가 아니라 전체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부품이 서로 다른 곳으로부터 와서 하나의 완전한 자동차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얻은 생명이 몸의 생명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한 부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먼저 온전케 된 후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한 무리의 사람이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 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즉시 이 사실을 보고서 이 사실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즉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의 생활이 아직 나타나지 않음. 오늘날 복음에 권위가 없는 이유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교회에 자신을 드리고 몸을 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좋은 헌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되돌아가 헌신의 공과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표준에 도달한 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방해물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필수적인 공과를 보충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충분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입장 위에 서서 구원받은 후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드릴 수 있다면 교회는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주님을 위한 간증이 될 수 있으며 첫날부터 사람을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회복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 오늘날 회복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회복의 문제도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을지 혹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임은 오늘날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 오직 한 생명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본 후에야 우리는 적절한 동역을 볼 것입니다. 오늘날 형제자매들의 문제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바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단지 사람으로 죄와 세상과 자아를 벗게할 뿐 아니라 사람으로 개인주의와 재물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마지막 회복, 몸의 동역과 권위의 나타남. 주님의 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회복할 어떤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의 회복은 이미 몸의 회복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아마도 가장 마지막 단계의 회복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회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회복이 몸의 동역과 권위의 나타남에 이를 때 이것은 마지막 회복입니다. 순복의 길을 걸어감. 이러한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몸에 권위의 나타남이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순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증가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필요는 먼저 우리 개인에게서 그러한 회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마땅히 만유를 포함하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반드시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몸 안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몇 년 후 교회의 상태는 오늘날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의 책임은 완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몸의 느낌을 가져야 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느낌입니다. 몸의 생명의 실제는 몸의 느낌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방하거나 가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령에서 한 형제가 그 개인의 전도가 어떤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물었다면 그의 전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개인의 전도가 없고 오직 몸의 전도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순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몸을 거스르며 단독으로 개인적인 전도를 추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몸 안에서의 인도. 허데이 형제의 질문. 내가 다른 형제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리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몸의 판단은 보다 신뢰할 만함. 워치마니 형제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기왕 우리가 잘못을 범한다면 오늘 나는 몸 안에서 틀리기를 바랍니다. 몸 안에서 잘못되는 것이 자신 안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일 오늘 교회 안에서 3-4명 혹은 3-40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면 내가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몸 안에서는 때로 우리가 아는 것이 도리어 우리로 분명히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도리어 우리로 더욱 분명히 알게 합니다. 몸의 판단에서 책임은 몸에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내 몸에 발생할 때 나는 각종 요소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일에 대해 분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개인적인 요인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판단도 보다 신뢰할 만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 실제가 없다면 이러한 말이 천주교의 가르침 같이 들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 실제가 없다면 천주교가 우리의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영적 실제가 있다면 우리 개인이 아무리 판단을 잘한다 해도 그것이 몸 안에서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것만 못함을 볼 것입니다. 몸의 느낌은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신 속이 편치 않고 불편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기를 배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사람의 배역을 봅니다. 어떤 기관 안에서나 우리는 배역과 불복을 보며 사람은 항상 자유롭고자 하고 독립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장과 주관과 주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오직 질서와 순복만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순복보다 좋은 것은 없으며 질서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순복이 있으며 우리는 피차 간에 순복합니다. 여기에는 다툼이 없고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신성한 순서만 있고 모든 사람은 순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 자신의 간증을 약간 하겠습니다. 나는 1922년에 이 공과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나는 눈물을 흘려가며 순복을 배웠습니다. 비록 내가 순복했던 사람이 옳지 않고 내가 오를 때도 있었지만 내가 많이 순복하지 않았다면 나는 몸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몸의 통제를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령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각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는 상당히 어렸었습니다. 나보다 5살 더 많은 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는 처음에 상당히 열심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비교적 많은 것을 보았었습니다. 당시에 60여 명의 사람이 침례를 받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 중 90%가 나의 인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인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응당 내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형제는 그의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가 침례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한 자가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나는 당시에 나의 주장이 매우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나는 화승 교사를 보러 갔는데 그녀는 나에게 그 형제로 침례를 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 형제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나는 그 형제보다 나이가 더 많은 다른 한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로 침례를 주게 하자고 제안했는데 화수은 교사는 여전히 먼저 그 형제로 침례를 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치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또한 너는 오늘부터 그의 말을 듣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형제가 진리에 대해 분명치 않고 길에 있어서 분명치 않은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3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순복의 공과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공과를 배웠으므로 오늘 나는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얘기를 언급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것이 순복입니다. 이상수 형제님이 한 번은 내게 당신은 강단 위에서는 아주 엄한데 강단 아래에서는 그렇게 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엄하든 엄하지 않든 나는 언제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거칠고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권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기름 부음이 있으며 이 기름 부음은 교회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면으로 우리에게 있는 기름 부음에 순복해야 하며 또 한면으로는 교회 가운데 있는 기름 부음에 순복해야 합니다. 몸 안에서 보호받고 축복을 얻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안전한 자인데 이는 우리에게 몸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없으면 사람은 멀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진리가 이미 확립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오류로 인하여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남아있기만 하면 축복과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람이 됨.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앞에서 감히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변화된 사람이어야만이 당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이 남과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만이 회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동역하는 사람만이 동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사람이어야만 사도행전 2장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한 무리의 사도행전 2장의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이나 직업이나 재물이나 지위를 중심 삼는다면 나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동역자가 될 수 없고 사도행전 2장 또한 나타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20, 30년 안에 하나님은 다시 절대적인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길을 얻으실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 시대에 절대적인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돌파력. 비록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불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많은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순교가 전파한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말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절대적인 순복과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의 폐망사는 순교자의 많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핍박받고 추방당했으며 로마 군인들은 수없이 그들을 잔해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받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복음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지위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복음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크면 클수록 복음의 힘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로 사도행전 2장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꾸러지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이르러 멈출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돌파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길을 얻으실 수 있다면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이며 더 나은 부류가 나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비평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아들도 일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금전과 모든 것을 드릴 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당초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부르심은 전보다 더욱 엄중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어깨를 치며 몇 마디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마치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얼마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후로 나아갈 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몇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는데 첫째로 사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릇 자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릇이 올바라야 일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다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우리는 제지해야 하고 미치지 못하면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이므로 오늘날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만일 자신이 심판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판단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룸을 받았다면 당신의 판단은 정확할 것입니다. 이 방면에서 말씀의 사역자는 공가를 배워야 하며 모든 형제자매들도 말씀의 사역자의 분깃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넷째로 동역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지위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동역자들은 반드시 재물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재물에 대한 감각은 동역자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물건을 공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지방교회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관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합당하게 잠비시켜야 하며 분명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두 방면에 있어서 온전케 함이 필요한데 첫째는 복음으로서 이것은 1년 내내 각처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초신자 양육으로서 몇십 개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초신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정해진 것이며 더 주제를 고안해내거나 발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는 그릇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를 배워야 하며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외에 어떤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어떤 형제들은 밖으로 나가야 하며 또 어떤 형제들은 본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몸 안에서 일하기를 배워야 하며 남을 향해 닫혀있는 구식교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삶. 헌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헌신한 사람입니다. 모든 헌신한 자는 동역자와 함께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해도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성경의 기본 원칙이며 기본 요구입니다. 궁핍한 사람이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든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든 성경의 요구는 항상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넓어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줄 때 당신은 넓은 마음 갖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시야 또한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넓고 시야가 넓은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물질의 속박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주기는 쉽지만 외인에게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동역자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동역자는 닷새 동안이나 불을 지피지 못하고 있고 어떤 동역자는 자녀 교육이나 생계에 있어서 대체할 길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합당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누가 돈을 벌러 가야 합니까? 완전히 헌신한 사람은 돈을 벌러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돈을 버는 것만이 유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돈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돈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많아도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금과 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회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는 사람이 나와야 하며 둘째로는 재물이 함께 따라 나와야 합니다. 셋째로는 이렇게 될 때 회막의 건축이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여기서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 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헌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돈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금송아지의 죄를 보고 그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금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금이 금송아지에 사용되었습니다. 금은 마땅히 회막 안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금송아지에게 경배함으로 인해 금이 금송아지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것은 단지 죄를 범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더욱 회막에 있어서 손실입니다. 동일한 금일지라도 금송아지를 향하는 것은 틀린 것이므로 부셔져야 하고 회막을 향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 서로 다른 중심을 향했는데 하나는 우상이고 다른 하나는 회막이었습니다. 신약은 탐심과 우상숭배를 함께 놓으며 우상숭배와 탐심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구출된 사람이 있는 곳에 재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동역하는 형제들은 어떤 고난도 견디어 나가야 하지만 모든 형제자매들은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전시관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이러한 길을 가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낮춰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렘길에서 나아갈 길을 정확히 본 사람과 같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분량이 커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확실하게 믿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따라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낮출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